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표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표태를 향하여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한두 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보고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4절에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는 동사, 동일한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뒤쫓다,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해하다. 성도를 핍박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학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너는 왜 이 전공을 택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군가가 다 사연이 있겠죠. 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수술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뭐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두꺼운 원서를 보고 또 전문 용어와 실험하는 것,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디오코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동사를 썼을 때는 분명하게 자기가 옛날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장면, 예수 따르는 무리를 박해했던 그들을 잡아서 없애고자 했던 그 추적했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 동사를 썼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눈물, 워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디오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추구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박해자로서 저것을 없애야 돼라는 열망으로 달려가는 것, 추구하는 것, 동일한 그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도바울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북쪽에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법근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범죄자의 강제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대제사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범죄자 송환이 가능했더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거리예요. 지금 자동차로 가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그 다수 사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다메섹을 오가면서 그 열망, 그 목표, 그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달라집니다. 이게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디오코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디오코 달려간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사도 바울 개인의 간증일까요? 개인에게만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잡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메섹과 같은 그러한 차원은 아니지만 이 주님께서 나의 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arrest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 안에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근질긴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특이하다. 만난 것 자체도 특이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차원도 본 것도 핍박받은 것도 다 특이하다. 그러니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도전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의 세계에서 극적인 그러한 주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있구나. 그리고 부활 생명을 입은 첫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구나. 나도 저 길을 따라가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차원의 보상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지. 테니스, 뭐 지금 아직 그 테니스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US 오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금이 한 5천만 불 된다고 그래요. 단식 우승하면 370만 불인가요? 개인에게. 조그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테니스 단식에 우승한 남자 선수가 받는 것이 어떤 때는 클 때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13절과 14절 잠시 봐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뭔가 진리를 가르칠 때요 유대인들이 살던 일상의 경험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냅니다. 빌립보는 헬라 지역의 하나입니다.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남쪽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시합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게 올림피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재전이고 2년마다 열리는 고린도에 있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가 서신을 쓸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썼을 때는 아, 지금 사도가 이스무스 경기 말하는구나. 100% 확신하고 이 서신을 읽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대라는 말은 달리기 경주의 결승 지점 표시입니다. 엔드마크. 그것을 스코포스라고 하는 표대입니다. 지금은 그 표대가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팻말을 세우기도 하고 선을 가로쳐서 표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주가 끝나는 결승 지점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표대라고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추구하라. 선왕께가 목표물을 추적하듯이,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박해자가 핍박받는 어떤 대상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하듯이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주목하는 것과 이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여기 표대라는 말이 이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대라는 스코포스 명사는 주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스코페오 스코포스 주목하여 주시하여 쳐다보는 대상 그것이 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뭔가 주시하는 것이 뚜렷한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강한가 누가 흔들림이 없이 영적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는가 영적 위기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슬수에 말려들었을 때 유혹이나 영적 좌절을 겪을 때 누가 빨리 회복하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목하는 초점이 아주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목표 지점을 스코포스 표대를 세워놓고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취미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경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상을 위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명예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보상이든지. 저는 신앙 초기에 예수 믿고 한 4, 5년 되었을까요? 함께 교제하던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배웠고 성경을 읽어나갔는데 그 상대방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상급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더 취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상급과 보상에 대한 약속과 격려로 가득합니다. 신약성경에 두 구절만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를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코하라 달려가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분석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까 13절을 제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크게 나누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추구함입니다. 아마도 시간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부분에 조금 더 할애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3분의 1 정도로 시간 할애해서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니 어떻게 살아온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과거를 지혜롭게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오늘의 전진을 참 많이 가로막습니다.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리해 보이는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광로에 모여지면 이것이 녹여져서 나를 전진시키는 견고한 철제 다리 역할을 하게 합니다. 15년, 16년 전에 그 강원도 횡성에 있는 십자가 선교회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그게 다른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마약, 알코올, 그 다음에 절도 이제 상습적으로 범해서 교도소를 많이 들락날락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감옥에 갔다 와서 사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전도자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참 많이 늙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 그 모습 참 보기가 좋았더랬습니다.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뭔가 제한하는 힘이 있어요. 벼룩, 여러분 좋아하시죠? 벼룩. 이 벼룩은 진짜 조그만한데 이 점프력이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가 돼요. 우리 몸 길이가 있는데 이게 다섯 배를 뛴다 이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잠재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실험이지만 이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벼룩이 점프를 하다가 무리가 계속 부딪히니까 무리가 부딪히지 않을 거리만큼만 점프를 해요. 뚜껑 바로 아래 점프를 계속. 며칠 뒤에 그 병 뚜껑을 제거해도 그까지만 점프합니다. 과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테니스 경기에도 야구 시합에도 어디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코치와 함께 전력 분석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한 세트를 했는데 졌어요. 두 번째 세트에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1세트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멘탈로 임하는 경기 선수 많이 없습니다. 비록 한 시간 전에 있었던 1세트라는 과거의 실패가 2세트를 맞이하는 그 선수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서 다급하게 힘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힘을 준다든지 어차피 놓친 것인데 뛸 필요가 없는데 다리를 잽싸게 움직여서 그때 자기가 상실한 그런 힘들 그래서 이 세트를 또 망칠 가능성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데 부적절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과거 경험은요,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거리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헌신했던 그 과거, 그때 이뤘던 업적과 경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움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런 성장이 있었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이 있었지, 그러한 기억, 그것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과거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한 사랑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 믿음의 여정에 힘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대단했던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아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경주하는데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경계하고 분별하는데도 여러분이 하나의 잣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고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한국 전쟁설을 주장하면서 과거에 자기 예언이 얼마나 신통방통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많이 자랑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고 주목하고 그런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성례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과거 경험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라고 할 때 이 영역을 차지합니다. 부끄러움, 수치, 실패감.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성도를 박해했다는 후회감과 그 죄책감이 컸습니다. 이 죄책감이 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쉽게 극복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과거의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알게 된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간증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마약하면서 그 죄 가운데 살던 어떤 지역을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작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형제 그 마음이 그때 참 절실하게 다가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서 실패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수치를 느꼈다.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한동안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인물들을 발견합니다. 많이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베드로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한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똑같은 챕터 수가 같네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 사건들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배를 탄 동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당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너무 익숙하게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본적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의 기본 정서는 우리 한국 아버지들, 두 세대 전의 한국 아버지들과 비슷하여서 절대로 그 집에 가장인 남자가 누가 왔다고 해서 달려가 인사하거나 손님을 맞지 않는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유벨라예요. 유벨라다라는 뜻이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하다라는 뜻이 구별된 여기 나오는 분이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른 이 세상의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는 체면 차리고 네가 어떻게 뛰어나가 남자가 양반이 근데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허랑방탕하여 죄 가운데 그 생애를 보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모습, 자기가 한 행동, 과거 그것만 가득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느낀 착한 감정이요. 이 패턴은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때는 저주하면서 그의 랍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전체 사도적인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패턴 자체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과 대화하거나 논리적인 설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3절에 그 살찐 송아지는 우리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잡기 위해서 마련한 그 살찐 송아지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키워왔던 그 송아지 지금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실패에 그 실패 감정에 오래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마귀가 참소하는 대로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거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했겠지. 사도 바울의 경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과거보다 힘이 셉니다. 정말 힘이 셉니다. 사도 바울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관련해서 누구누구에게 계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보이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뜻을 만삭되지 못하여 9개월 10개월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뭐 7개월 8개월째 나왔나? 그런 신체적인 출생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 형편없는 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실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오래도록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람을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 잔혹한 그런 과거 그가 했던 말들 주님을 회방하고 이런 표현은 나오지만 그 회방하는 그 말들 자체는요 우리는 잘 보아줘요. 가끔 인터넷에 그 댓글 게시판 보면은 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써서는 안 돼라는 표현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입이 고스란히 들어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것을 하루에 열 마디씩 했을 때 1, 2년이면은 그게 그가 주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저주스러운 욕설들 육신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고 행동으로 보였던 것 그것들이요 가득 그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머물렀다면 병뚜껑 안에 벼룩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그를 향해서 품고 있던 그 잠재력이 제한된 가운데 이렇게만 영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과거의 후회를 일으키는 죄책감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이 생각을 발목을 잡지만 죄와 허물로 어룩진 과거를 주님 은혜의 용광로 안에 둠으로써 그 가운데 프로세싱을 거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룩진 과거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도로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혀요. 계속 그 죄책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의 계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방문하여 처리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근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 구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내 이야기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핍박하든 그리고 죄책감이 남아있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세싱한 처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신분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 그토록 나의 생각 세계를 어지럽히던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지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하게 할 때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이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치고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부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인류 역사의 일정한 시점이 되면 지금 인식하는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우리 발휘해 봅시다. 소설을 한번 써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300년 전에 어떤 마오리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거대한 금괴 박스 지금 시가로 한 5억 불어치 $500 million 되는 어떤 금괴가 땅속 깊이 숨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죽고 해서 기록만 남고 어디에 있는지가 분실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문서를 스터디하다가 금괴가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300년 지나서 도시화가 되면서 그것이 어딘 줄 몰랐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건물이에요. 자, 소설 한번 써보자고. 금괴가 담긴 박스 10개, 거대한 규모의 그 금괴가 어떤 건물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서 지금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됐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건물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시가가 얼마인지 부동산에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끌어댈 수 있는 대출 자금 한계가 얼마인지, 이거는 누구와 의논할 것인지, 내가 저것을 내 손에 얻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은 얼마나인지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이를 위해서 뛰어갈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시가가 100만 불이랍니다. 나한테 팔라고 하세요. 안 판답니다. 150만 불 줄게요. 그래도 안 판답니다. 300만 불 줄게요. 저쪽에서 생각해 보겠다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400만 불 줄게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루 속히 갖겠다는 생각에 500만 불 주고 성사가 됩니다. 100만 불짜리 카페 건물이 500만 불에 낙찰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어난 그 사실은요,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데스티니 가운데 일어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의 전부를 걸만한. 저는 사도바울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투자하는 것인가? 사도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서술이 나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극단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 100만 불짜리 건물을 500만 불에 사겠다는 거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사람, 비유지만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은 주님의 차원에서 펼쳐질 새 땅과 새 하늘은, 거기에서 누리게 될 나의 영혼은 지금 내가 무엇으로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극단적으로 헌신을 해도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약속된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나라를 집요하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면은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좀 강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구색을 맞추고 살아야지, 정상적인 어떤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패턴을 벗어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내가 만질 수 있는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키를 꼽는 이 비글 자체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집,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이 집 자체가, 내가 입는 이 옷, 차는 이 시계 자체가 이 터치하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고 들리지 않은 그 세계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는 그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입니다. 우리 사람의 종기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과거에 실패했던 거, 눈에 지금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취할 커리어 이 정도만 보여요. 그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가진 내가 보이고요. 이것을 섭리하시고 설계하신 주님이 보이고 사람들은 나를 아름답다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일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보이고요.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지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협력 목사로 섬겼죠. 협동 목사로. 그 교회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규형아예요. 제가 그 아이를 딱 처음 봤을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 정도로 처음 떠오르는 그런 그 모습은 제가 어떤 그림에서 보았던 노틀담의 곱추 그 어떤 그림하고 방불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계속 이 말을 들려줬어요. 그 아이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 태어났단다. 그 말을 계속해서 들려줘요. 근데 아이들,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뭐 철이 없으니까 계속 그 아이를 놀리죠. 교회에서도. 그럼 나중에 얘한테, 야, 너 뭐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선교사 될 거예요. 아, 밝아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불행, 비극, 실패. 보이지 않아 하는 것을 보시는 영혼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나의 삶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며 이 은혜의 강은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복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새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시달림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한 달, 8월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많이 누리는 가운데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